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 우물가 여인, 우물가인.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시는 초점은 예수는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저희들이 해나가는 초점입니다. 자, 6절부터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여자가 한 말만 쭉 뽑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니까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하고 여러분 7절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4장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이로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19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같이 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물가를 방향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물가로 올 때에 그 여자의 마음, 그리고 우물가에서 생겨났던 어떤 변화, 거기에서 만남,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가를 떠나서 그 동네로 돌아가는 여자의 마음, 그러니까 핵심은 우물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물가로 오는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에 탄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해답을 찾으시는 사람은 벌써 틀렸습니다. 인생에서 해답을 찾으신 게 아니고 질문이 바로 되면은 해답이 아니라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언정.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이 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그리고 동네로 돌아가는 마치 독립선언하는 식으로 나는 누구라는 그 선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이렇게 보아갑니다. 탄식, 질문, 선언. 첫 번째로 탄식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저는 우물가인이라고, 아름다울 가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요, 수다를 떨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삶의 애환을 그렇게 턴 적이 언제였던가. 아마 이 여인이, 수가 여인이, 수가라는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죄송하지만은, 좀 안 좋은 동네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여인, 이 여인이 처음 본 외인 남자에게,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뭐 친근하게 하지만은 그 입장을 바꿔보면은 처음 본 외국인 남자예요. 그 남자에게 했듯이 살면서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요, 그동안에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이 봇물 터지듯이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지금 할 게 아닌데 내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쏟아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말을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긴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없고 그냥 다 쏟아지고 이상하게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혹시나 그게 수가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수가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은 그런 물 좀 내게 주소, 물 좀 주소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요. 정말로 집에서 저도 살림을 좀 해보면요. 아침 치우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점심 먹겠다고 식구들이 앉아있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 여인도요. 물을 먹고 돌아앉으면 또 목마르고 갈증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가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겁니다. 전도서. 인생의 철학에 있는 모든 것은 전도서의 결론은요. 헛되고 헛되고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해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전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가 않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리려네.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그래도 살려면은 이 정도는 갖춰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좀 해야 살았다고 누군가가 과시하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조상님 보기에도 뭐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산다는 것이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 탄 것 같아요. 버스가요. 출발점이 거긴데 한 바퀴 맨 탈다 보니까 저녁에 되면은 맨날 종점에 돌아와요. 그 버스를 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욕망이라는 전차라는 연극이 있던 것처럼요. 아무리 손님으로 다 태워도요. 끝으로 막차로 돌아올 때에는 빈차. 막차에 돌아올 때에는 내나 아침역에 뭔가 이뤄보려고 출발했던 그 자리로 그냥 돌아오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닐까.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 갈증, 감각에 대해서. 그게 지난 주간에 예수학당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성중독이 됐든지 바둑 중독이 됐든지 알코올 중독이 됐든지 도박 중독이 됐든지 일 중독이 됐든지 관계 중독이 됐든지 사랑 중독이 됐든지 저는 교회 중독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었던 선물로 왔던 것을 거기에다가 내 삶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중심이 되고 그 영역이 되니까 어딕션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딕테이터입니다. ADDICTION 나에게 대해서 주인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이 아닌 것이 선물이 나로 하여금 주인처럼 행사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든지 간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희한한 것은 나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했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사람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채워진 나가 나다워지는데 마약 중독으로 뭐 중독으로 계속 딱 하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는가? 망개져서 나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이 형상이 아니고 우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돈에다가 집중하면 돈 사람이 되고 미에다가 집중하는 미친 사람이 되고 정말로 이게 이상해요. 그치지 않는 갈증, 언제까지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 여인이 거기에서 지금 툴툴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인의 둘째 탄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길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 깃는 우물가를 여러분 직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 깃는 일을 해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또 우물이 있는 것도 고맙고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요, 우물을 꼴도 보기 싫고 넌저리가 나요. 아니, 가기가 싫어요. 이거를 애증관계라고 합니다. 시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 어쩌다 그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어떻게 그 직장에 가게 되었나요? 어떻게 이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하나하나마다. 여기에는요, 따지고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일하기 싫은 그 문제 이상에 이 여인이 오죽했으면은 중동에서 그 뜨거운 지역에서 물을 길러 가려면은 아침에 선선할 때에 저녁에 해주고 나서 가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동네의 다른 안악들을 피하다 보니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서러운 사연이 겹친 노동입니다. 왜 남들이 다 쉬는데 그 시간에 찾아가서 일해야 돼요? 왜 야간 작업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왜 그 직장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거기에는 애환의 사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합니다. 간단한 걸, 돈이 생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생겨서요. 그래서 언젠가는 꿈이 이곳을 잠시나마 벗어나서 낙원 같은 섬에서 며칠 휴가를 바라고 1년, 아니 평생을 노동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낙원 같은 섬에서 365일 지내는 이들은 이 낙원이, 찾아오는 낙원이 자기는 감옥이라고 그 섬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은 왜인가요? 지난번에 IT 다니 오는 길에 마이애미에서 좀 거쳤다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마이애미 공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화려하게 있고 막 겨울인데도 막 제일 막 이렇게 하와이안 티셔츠 입고 막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제가 딱 보고요. 저거 분명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혼자 짐작해서 미네소타에서 왔다. 옆으로 살살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네소타가 맞아요. 그 추운 데서 겨울에 그걸 위해서 와서 자기는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뭐 반바지 입고 뭐 저는 추워 죽겠는데 난리예요. 그렇지만은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이제 저 추운 미네소타로 돌아가서 1년 내 그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거기로 온다 하면서 인생은 다 코미디구나, 입장이구나, 생각이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우물과 대화의 그 근저의 그 바닥에는요, 이런 밑불 같은 군불 같은 영혼의 탄식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세상에 쓰잘데없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쓸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탄식 소리 밑에 그 밑에 움직이는 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연을 거기에 마치 의사가 청진기 갖다 대듯이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충동적 자극으로요, 나를 윽박지르는 감각의 폭력.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알아가지고요. 또는 내 마음을 무겁게 눌러가지고 불안, 초조, 긴장으로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슉 귀신 뭐 덮씌우듯이 슉 내려오는 변색시키는 무서운 그 강박. 그러니까 충동과 강박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감각의 굴레에서 놓이고 풀려나는 해방을 열망하는데 요즘 제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알려했고 또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의 8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 우리가 테이스트 케이크 필라델피아 유명한데 테이스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한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파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이 옳구나 선하구나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논리로 안 따져요. 예수는 툭 던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를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맛보면은 그 맛은 이 맛을 이 맛이야. 옛날에 김혜자 씨가 어릴 때에 선전이 저는 모르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미원 선전인데 그거 먹으면은 그거 MSG인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분이 나오셔갖고 그래 이 맛이야 하니까 전 국민이 그냥 MSG를 그냥 무슨 뭐 퍼듯이 퍼던 거.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가운데서는 그 맛에 대한 갈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물가 여인에서 예수가 질문합니다. 물 좀 줘 보시지 하고 빈정대는 여인이에요. 남자를 한 명 두 명도 아니고요. 다섯 명을 거치고 지금 남자는 그냥 동거하는 거니까 그게 결혼한 남자만 그랬으니까 이 남자 빠꾸입니다. 지금 이 예수도 지금 너는 또 뭐야? 이제는 유대 여자, 유대 남자도 한번 맛을 봐? 라는 그 정도의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빈정빈정되면서 대화를 끊질 않아요. 이런 빈정되는 수가 여인에게 예수는 진정으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셔서 질문 하나를 훅 하니 던집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세상에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아픈 상처, 가족사는 왜 들추냐 이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물을 주려고 하면은 이거는 심각하고 진지하다. 단순히 옛날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자가 혼자 운전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혼자 운전했다 이래가지고 막 그게 막 여권 신장으로 난리인데 옛날에 오죽 더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벼운 이야기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남편까지 와서 가족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훅 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뜨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쌀쌀해졌겠죠. 거짓말 같은데 사실이고 사실 같은데 거짓말.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마음을 확 품고 받아줍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여자의 마음을 아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게 네가 옳다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한 거지만은 거기에서 옳고 그런 걸 따진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받아준 겁니다. 마음을 받아준 거예요. 아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랑 오늘 아침에 오전에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온 동네를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핑계 삼아 물동이 짊어지고 신세 한탄하면서 우물가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고 가려왔던 내 모습이 포장과 여과 없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받아주며 그래 맞는 말이네 수긍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흔적과 그 자취는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서 우리 말을 들어주십니다. 이 여자는 이번 남자만큼은 다르겠지 해서 다섯 번이나 시도해 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제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김광석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여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런 다음에 저는 제일 마지막 말이 참 가슴이 아립디다. 그래 이제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끝내요. 마치 이 여인이 다섯 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을 한다는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저 사는 게 뭐 별 거 있냐 그 준대로 그냥 신흥내고 사는 거지 사랑으로 오지 말기. 김광석의 노래를 몸으로 살아낸 여인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이번 직장은 다르겠지. 이번 교회는 다르겠지. 자식이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 친구는 다르겠지. 이번 보스는 다르겠지. 이번 동료는 다르겠지. 또는 이번 아내는 다르겠지. 내게 있는 다섯 번의 시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안 하고 마지막은 0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요즘 드라마에서 무슨 뭐 우리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보니까 뭐 그건 결혼한 게 아니지. 결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연극을 결혼한 것처럼 연극을 한다 그래서 그게 결혼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0번의 사랑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0번의 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행복하냐? 행복하냐? 내가 너에게 의도한 대로 행복하냐? 그것은 네가 할 대답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돌직구를 던집니다. 주제를 갑자기 바꿔요. 한참 물리하게 하다가 남편 이야기 들어오고 그 이야기 몇 개 있었겠습니까? 엄한 이야기가 가운데 인비트윈에 다 있었겠지. 그 다음에 여인이 갑자기 거룩한 이야기로 확 바꿉니다. 아,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두서가 없어요. 참, 이걸 배우면서 예수님은 정말 여자랑 대화를 잘하는구나. 주제는 없는데, 두서는 없는데 점점 예수는요, 이 여자의 영적인 갈증, 그것을 채우는 영원성과 윗방의 방향으로,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하늘의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게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여자로 마음을 이렇게 받아가니까 그것이 가게끔 따라가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물, 남편 또는 그 다음에 예배의 틀, 형식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하고 왜 목사님은 저렇고 왜 권사님은 저렇고 막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틀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 이상의 문제를 암시하는 사인판에 불과합니다. 그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학당에서 요즘 교재를 하고 있는 레리 크랩의 책, 그의 전서 영적 공동체, 꼭 그 책은 제 목회와 제 평생을 바꾸는 혁신적인 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들어가는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내용이 정말로 깊은 게 많습니다. 여과 없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C.S. 루이스라는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구가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성을 두셨다. 자동차와 섹스와 권력과 업적은 그 공간을 채울 만큼 크지 않다. 우리는 아랫방의 삶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싶어 한다. 우물가에서 처음에 여인이 나눈 대화는요, 인생이 허무하다 막 이렇게 했던 대화는 그 끝에 결론이 철학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해결책도 있을 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의 주제로 갖고 왔을 때에는 심리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상담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요, 종교적이고 신행적인 그런 고상한 대화로 이렇게 수준을 바꿉니다. 예언자, 예배자, 구원자. 그런데요, 맨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종교적으로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는 지금 뭐라고 맨 마지막에 딱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요, 당신은 예배,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뭐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가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라. 그게 IM입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는 너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미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대해서는 이미 정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대화하는데 너는 너에게 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직장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잘해줘요. 그러면 어느 날 중간쯤에 있어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해줘요. 결혼의 관계로 들어갔다 했을 때에는 세상에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대하는 것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는데 나는 행복하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데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미 너에게 대해서 정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대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입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리스도인데 알겠니? I am. I am. You are who I am입니다. 너는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너니?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설교 앞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빼어놓고 다른 것들을 형상 대신 우상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주님이 도전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이 여자가 이것을 망치로 맞듯이 딱 맞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받아주신 분이고 그리스도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동네로 스스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요, 정확하게 내가 행한 이런 일들을 이 이유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길로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결혼 다섯 번 하고 다 이렇게 한 거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 말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런 사건이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뭘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았던 놀라운 기적은요.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감추고 수치되고 혼자 동네에 낮에 물길로 가는 거 다 보고 있었을 건데 저렇게 살던 저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하려고 말로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니나 잘하지 그럽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잘합니까? 내가 부서졌는데 혼자서는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갈증밖에 없는데 찾아오신 예수가 나에게 대해서 내 심장을 뚫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영적인 서저리, 하트 서저리 들어가실 때에 받아주시고요. 그분이 너는 조금 아프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를 지금 사순절 기간에는 이렇게 자주색으로 가려놓습니다. 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당하신 고난을 가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안 가도요.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실 때에는 이 십자가에 쌓인 예수의 고난을 그만하시고 벗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그분의 십자가에 데려놓고 죽으셨으면 내려와야지.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분은 거기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을 주님 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승리의 자리, 우리들의 잘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패배와 좌절과 부서진 사망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니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잃어버린 미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찾아오신 우물가에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줘야 될 저희들의 교회와 일터와 가족으로, 이웃으로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한 이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